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팔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뭐 말 그대로 여덟 개의 복인데 앞부분에는 네 개의 복, 뒷부분에는 다시 또 네 개의 복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앞에 나왔던 네 개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뒷부분 7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네 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7절부터 12절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던 7절 다섯 번째 선포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 복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가 나오고 뒤이어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순서로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하고 난 뒤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는 것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지껏 나왔던 네 개의 복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나왔던 네 개의 복은 다 어떤 상태와 관련된 거죠. 현실에 대한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 애통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온유하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 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제를 보면 이런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거죠. 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타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가 혹은 옆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무언가 좀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선포들은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제자가 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부터 보는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복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실제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사실 본문에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무언가 가련하고 힘든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뜻모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고통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포괄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라고만 말씀하셨고 이거를 믿음으로 살다 고난당한 사람만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하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여지껏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사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선포가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 내 옆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애통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또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의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와 같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종 가끔 그런 이 마음을 그런 그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살게 굴고 못되게 해서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난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 이게 현실이잖아요.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는 있죠. 미워함은 아니고 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거든요. 대답할 때 궁색하긴 하지만 그냥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마음은 갖지 마라. 그런 마음은 갖지 마라. 내가 사랑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갖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나보다 힘이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짓고 못되게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저 녀석이 저렇게 죄를 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저 사람 결국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동시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가져야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그건 각각 알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각지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종 병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 행동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쭉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지금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는 야 지금 예수님 설교하신다는데 가서 같이 듣자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권해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겁니다. 누군가 아플 때에 야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게 현실 속에서 제일 근접하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수동태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내가 불쌍히 여겼던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피장파장 서로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나도 돈이 없고 저놈도 돈이 없어. 나도 힘들고 저놈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물론 뭐 그런 당연한 반응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런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픔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 다섯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긍휼히 여겨주면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긍휼히 여김받은 걸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 너도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십니다. 예전에 이게 뭐 이런 종류의 간증은 항상 많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많아서 항상 넉넉하고 풍요롭게만 살았는데 IMF가 시작하면서 사업이 그냥 다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막 건물을 몇 채씩 갖고 있던 이런 분이 그냥 다 날아가고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어느 날 어떤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PD가 찾아와서 한번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극동방송 이런 데서 라디오를 보급하는 걸 하는데 라디오를 좀 기증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하는 걸 봤답니다. 가서 봤더니만 뭐 가서 봉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가서 노숙자들 발 씻겨주고 급식하는 거 밥 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노숙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전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노숙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제 다 빚으로 넘어가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800만 원인가가 남아있는데 그거 내가 그냥 극동방송에 라디오 사서 배부하는데 거기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냐면 혹시 내가 노숙자가 되면 누가 이 라디오라도 이거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긍휼 여기는 마음은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럼 또 나도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만 그 기부를 하고 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간증이 다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부에서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 회사가 망할 때 망하는 것을 잠시 연기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IMF 때 너무 많이 막 회사들이 망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지는 않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해서 여러 개 회사 다 말아먹고 한 개 회사는 남아서 그 한 개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간접적이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넉넉해서 모든 게 완벽해서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다섯 번째 복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필요한 게 있지만 나도 긍휼이 필요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너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너도 품어라. 너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건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웃을 쳐다보면 못합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막 패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이 나한테 뭔가 갚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웃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 행동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 그 사람이 뭐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고통을 당해 난 모르겠어. 이거 원래 우리 마음입니다. 저렇게 죄인은 죄를 많이 짓고 살던 녀석 벌 받아야지. 원래 우리 마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어쩌다 저렇게 죄를 짓고 살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닮은 그런 마음, 주님 닮은 행동을 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 듣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선을 행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되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할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배반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